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올바른 기독교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기독교 변증이라는 올바른 기독교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셨을 때 본인의 믿음을 잘 설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선문답 하시듯이 그런 게다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교회 다녀봐. 다녀보면 언젠가 알게 돼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다 알고 있고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입에서 잘안 나오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지 말이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신다면 잘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정리가 잘안돼 있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심지어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본다면 그것 자체가 어쩌면 좀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볼때 무언가 조금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달라 보이게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쓰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뭔지 모를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알수 없는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그 상황을 이상하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가 재벌인가?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남이 잘안될 때는 우리 죄성에 남이 잘안 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딱히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남이 잘안될 때. 그런가요? 그런데 남이 잘될 때는 분명한 것은 자기가 뭐 보태준 것도 없지만 과히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알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깊은 내면은 그 사람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 과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궁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건 뭐지? 그런 생각이죠. 하여튼 그들이 발견하는 다름은 분명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하는 그 다름은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 즉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왜 무슨 소망이죠? 뭘 갖고 있는 것이죠?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말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을 해주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어떤 전공을 한 박사에게 그 전공에 대한 그와 관계된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면 속으로 무슨 박사가 저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온유한 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예비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사람은 사실 상대방의 겸손한지 교만한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얘기하는 것인지, 겉으로만 관심이 있는 척하는 것인지 금방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해보면 금방 알죠. 금방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리고 지나갈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느껴집니다.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온유한 영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영으로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되죠.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는 질문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뜨거움과 차가움의 올바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이 50대 50으로 잘 섞여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대 100으로 섞여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샤워기를 틀 때 뜨거운 물 조금, 찬물 조금 해서 졸졸졸졸 흐르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미지근한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물 100%, 차가운 물 100%를 해서 아주 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러한 생명, 풍성한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뜨거운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진리적인 측면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기가 쉽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교회는 특히 안타깝게도 요즘에 뜨거운 것을, 그것만을 너무나 추구해서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소위 월십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하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막 드럼치고 손들고 뛰고 막 거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들어올리게 하는,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감정을 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의 특히 뭐 펀더멘탈한 독립침례교회나 아주 컨저버티브한 쪽에서는 좀 더 차갑고 좀 너무 뜨거움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 없이는 또한 그 사람을 리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믿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소망이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교회 다니면 되나? 하나님 있어? 예수님이 진짜 있어? 어떻게 있지? 예수님이 다 죄를 없앴다면서 왜 죄는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많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만 옳은데 왜 길이 하나래? 등등의 끝이 없는 질문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뜨거운 믿음만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가슴에 대면서 느껴봐 내 뜨거운 가슴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럴 때 온유한 영으로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설명하여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변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오래된 얘기죠. 전에 어감이 그렇게 별로 저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변증이란 변호, 변론 이런 단어하고 그래서 변호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잘 변호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말 여러 영역과 그 넓은 범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 정리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 변론하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봐도 1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defen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봐도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변호한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밖에 또한 믿는 형제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온전히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변론할 때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여진 그런 답변을 정말 질문을 들었을 때 아주 잘 설명하여 변호하고 디펜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진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진리들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변론에 거침이 없었고 명확하고 또한 자신에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진리를 설명하여 열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열정에만 근거하여 변론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소위 기적을 보이는 등 어떤 뜨거움에 있기보다 적극적인 확증이나 논리적인 증명으로 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논증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그러한 신앙과는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 집회 등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등의 어떤 행위와는 아주 구별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인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 알라, 당신이 왜 믿는가를 알라 등의 시리즈 등을 쓴 폴 E. 리틀이라는 복음 전도자는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우리 믿음은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사역,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대연된 것들, 이런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코 또한 이성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논리, 즉 logic of faith라는 것이 있고 이 믿음의 논리를 통해 구원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은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지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원의 길은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저희 처남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다리를 붙들며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막 그 이 골프채로 때리고 그랬어요. 다리를 붙들고 저희 처남이 그랬을 때. 그렇게 거부를 하시면서도 나중에 믿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너무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논리적인 틈이 보이질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죠.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부터 놀랍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갑자기 한순간 연결이 되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영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혼은 우리의 자신의 지정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육체죠.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혼과 육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마저도 이제 완전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구원이라는 단어라서 복음 전도하러 가자 할 때는 soul win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우리는 영혼을 한 묶음으로 쓰고 몸을 하나로 써서 두 개로 나누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영과 혼과 몸이 따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그리해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시며 혼을 잃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나중에 이 soul에 대한 영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spirit, soul, body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10장 28절을 봐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고 이야기하며 영어 성경들은 분명히 soul에 대한 구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몸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죠. 몸에 나쁜 것을 먹으면 몸이 금방 상합니다. 몸이 상합니다. 마찬가지로 혼도 혼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혼에 좋기 때문입니다. 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혼의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혼의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잘 가려서 조사해서 몸에 맞는 그리고 내 몸 상태에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자신의 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혼적인 부분을 잘 충족하여 그 혼이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 혼의 이성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변증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철학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 혼을 충족시킬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증은 사람의 혼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기에 올바른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적인 변증은 결코 논쟁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에서 벌어지는 토론을 보면 말들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재미있죠? 저도 자주 보는데요. 이제 대선이 곧 남지 않아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토론에서 보면 논쟁과 논리는 있지만 상대방의 혼을 사랑하는 것은 볼 수 없죠. 그렇죠? 자신의 주장만 피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변증은 상대방을 논리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그 변증을 통해 상대방을 주님께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의 믿음이 너무도 소중하고 완전하고 대단하여서 구원받은 직후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진리의 그 놀라움에 그냥 보는 사람마다 거의 막가파식으로 논쟁을 벌리고 싸웠습니다. 뜨겁게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생명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리적인 증거가 논쟁에 기대서 기독교의 진리에,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에 상대방을 동의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회심이나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즉 논쟁을 통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 수 없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회심에까지는 이루게 할 수 없었다. 중요한 말입니다. 회심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논쟁에서 이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전에 제가 저희 모습을 살펴보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절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즉 첫 번째로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가 정말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 사람인데 내가 지금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기에 상대방에게 온유함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할 것을 두려움을 갖고 예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답할 것을 좀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소통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소통. 여러분은 누구하고 소통이 잘 되십니까? 소통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과 소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며 그 말의 주제들을 잘 파악하고 답을 잘 알고 있다면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또한 답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한 소통이 잘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잘 좀 다를지라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겠죠. 그러기에 기독교 변증도 역시 그러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올바른 기독교적 변증의 이유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 맞추고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과 지적인 관심도 등을 매우 세심하게 느껴가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들의 다양한 질문에 어느 정도 나의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주제가 참 딴 데로 많이 갑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그 중심의 길을 잃지 않고 좀 받아주다가 다시 데리고 그 길로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빠질 때 조금 얘기하다가 다시 또 길로 데리고 오고 이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까지 온전히 잘 이끌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상황이 오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을 잡고 목사님께 갑시다, 교회에 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학자처럼 그렇게 깊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하나의 길,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믿는 바가 정확합니다. 교회가 믿는 바라는 것을 웹사이트를 통해 가서 보면 굉장히 큰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좋아하는 교회, 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선교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웹사이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반면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왜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곧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값을 누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 식사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강한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 내일 다시 와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갔는데 식당 문을 나가면서 닫자마자 식당이 시끄러워지는 소리를 그 뒤에서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 테이블을 치우던 그 여인이 치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큰 대가였죠.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온유한 영으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엘리스터 E. 맥그래스라는 분이 있는데 Apologetics라고 Mayor Apologetics라고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지었던 분인데 6단계의 기독교 변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바를 이해하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두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명쾌하게 전달하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명쾌하게 전달하죠. 접촉점을 찾아라. 아, 내가 아는 것, 내가 전해야 되는 것과 그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라. 복음을 알아야 제시하죠.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라.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봐야 전할 줄 압니다. 목사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할 줄 알아. 전해봐야 전하게 됩니다. 전해봐야 내가 무엇이 모자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찾아서 빨간 줄을 긋고 또 찾아봐서 다음번에 만나면 이거를 전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은 그러기에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장애물들을 잘 제거해주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들을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어려운 단어이고 제목만으로도 우리를 위축시킬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여러 포지션들이 있는데 이 포지션들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잘 백업해서 내가 이것을 왜 믿고 있지?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난 왜 방언을 안 하지? 왜냐하면 이런 구절 때문에 난 안 하게 돼. 나는 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믿지?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구원은 이렇게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아, 왜냐하면 이런 이렇기 때문에 그래. 성경들을 잘 여러분들의 도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쟁이 아니고요. 내 믿는 바가 정확해야 상대방을 이끌 수도 있죠. 아니면 말하다가 내가 믿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가? 저 사람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맞는 바가 분명해서 나의 믿음이 앵커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대방을 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주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리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회가 오면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변론 혹은 변증은 사도행전에 그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야고보, 바울 등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간 준비하고 연습한 것을 쏟아내듯 명확한 언어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강하고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30절에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안했다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서 분명히 그 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빌립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했던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헷갈려하고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들을 그분은 잘 설명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절박하게 그 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고 그분은 구원받고 침례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독교적인 변증, 아니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와 지식의 예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를 되돌아 봅니다. 나도 그런가 하고 말이죠.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식적인 것의 준비를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은 훗날 우리를 보시며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했느냐 하고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어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가 슬라이드처럼 쑥쑥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께 죄송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놓친 기회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 마음과 지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